사도행전 다섯 번째 시간, 부활의 증인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Seven Wonders of the World라는 이집트에 있는 그 대피라미드는 돌 230만 개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돌 하나가 2톤에서부터 50톤까지 되는 그런 큰 돌들인데 BC 한 2500년경에 공학기술로 어떻게 운반하고 또 147m의 높이로 쌓을 수 있었는지 믿어지지 않지만 지금도 눈에 보이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BC 한 4000년경부터 사용됐다고 추측되는 바퀴하고 돌을 사용하면 당시의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설명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아직 지구상에 여러 개가 남아 있는데 오늘 그중에 중남미에 있는 잉카 문명의 유적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잉카 문명의 특징을 아십니까? 산에 있다. 예. 반쯤 맞았습니다. 잉카 문명의 특징은 바퀴가 없는 문명입니다. 그 평지의 이집트 문명과는 달리 잉카 문명은 그 높은 산 위에 건설된 문명이라 그런지 바퀴가 필요 없어서 그런지 바퀴가 없는 문명이에요. 1911년에 미국 탐험가에 의해서 발견된 마추피추라는 그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해발 4,500m의 높은 산 중턱에 세워진 마을인데 한라산 높이가 1,950m입니다. 잉카의 신 그 태양을 섬기는 신전의 여사제들로 추정되는 3,000명의 여자들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잉카 수도 아츠쿠에서 기차를 타고 7시간을 가서 높은 산을 올라가서 산 모퉁이를 싹 도니까 돌의 눈알에 한 마을이 펼쳐지는데 브레스테이킹이라고 그러나요? 아주 숨이 팍 막혀요. 저걸 보니까요. 지붕은 없어졌지만은 수십 톤의 큰 바위들로 만든 그 많은 건물들이 보이는데 이 그 큰 돌을 연결해서 이제 건물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 얼만큼 잘 다듬어졌는지 크레딧카드를 틈에 찔러봤는데 안 들어가요. 전혀 틈이 없습니다. 이게 천년 전 고대 잉카인들이 헬리콥터도 없는데 그 주위에는 이런 돌들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돌을 운반하였을까요? 또 있습니다. 이 페루 있는 사막에는 공중에서만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거 나스타 라인이라고 합니다. 사막에다 돌을 깔아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한 그림의 크기가 보통 다음 거 한 300m, 300m가 넘기 때문에 저게 3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땅에 이 널려진 돌들이 이 그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없던 당시에 어떻게 이런 건축물들을 만들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는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만일 이런 일들이 기록이나 뭐 전설로 남아있다면은 뭐 사람들은 믿지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저렇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가사의 미스터리, 믿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역시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 부활,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하고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empty tomb,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념한 날인데 이 사건으로 기독교가 시작하였으니까 오늘이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목사 가운을 입었을 것 같아요? 부활, resurrection. resurrection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거라고 대답을 하면은 반도 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는 나사로를 비롯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언젠가 다시 죽어요. 이 사람들을 부활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도 이건 기적이에요. 미스터리지만은 언젠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이라고 부르진 않고 소생, 리바이브라고 합니다. 부활은 뭐냐?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데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 그것도 영원히 산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왜 못 믿겠어요? 왜 믿어지고 왜 못 믿어질까요, 여러분? 자, 못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연 법칙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 못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믿어지는 게 이상합니다. 믿어지는 게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 자연 법칙에 예를 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어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죠. 우리 신앙의 시작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어요, 다. 세상 사람들도 다 믿어요, 교회 안 나온 사람도.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을 수 없대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하고 다르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당초. 크리스천이 믿는 것은 이제, 예? 우리 크리스천이 믿는 것은 이제 정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일, 큰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것. 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음만 갖고 우리의 믿음과 또 복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현대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또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기 힘들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분들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런데 부활은 자연 법칙의 예외라는 사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과 우리 오늘 됐죠? 신앙 고백에 사용된 단어들, 죽으시고, 영어로 died, 장사시낸 바, buried, 다시 살아나시고, raised, 보이시고, appearance, 빈 무덤, empty tomb. 여러분, 이게 모두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 문제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매달려만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매달려만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믿어집니다, 이제. 저도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 오늘의 우리와 다를 것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이 놀라서 무서워 영, 스피릿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인데 48절인데 오늘부터 우리 성경을 우선 시험적으로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 버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험 중이지만은 그래도 제일 우리 이해하기가 쉽고 또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교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들의 증인이다. 증인.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시는데 왜 증인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증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본 사람이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증거, 네, 또 증인, 네, 증거와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거, 에비던스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피라미트나 뭐 잉카 제국, 잉카의 문명 같은 거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뭐예요? 어떤 사실을 증명한 사람이 내 그 증인, 증인이 위트네스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눈으로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들었다는 거 갖고는 안 됩니다. 자기 눈으로 현장을 목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채널 7, ABC 뉴스의 그 표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위트니스 뉴스입니다. 내 눈으로 본 뉴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생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40일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하시고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자들. 왜 여자들한테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이? 남자 반반씩인데. 여자들이 무덤으로 제일 먼저 달려갔으니까 그래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먼저 만나려면 지가 먼저 가야 됩니다.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와 같은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네 손으로 손가락으로 내 몸 찔러보라고 하시고, 갈릴리오스, 디베라고스에서는 제자들과 생선도 같이 잡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냐고 세 번 물으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다. 뭐 가사 상태에 빠졌다. 또 이것은 사람들이 혹시 꿈이나 그 환상 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요? 하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40일 동안이나 똑같은 꿈만 꾸거나 환상을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 걸 목격한 그 아이위트니스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증인의 수가 아주 많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확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인의 수가 많다는 건.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라는 건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한 두 번의 설교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도 잘 나타나지만은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활이 강조됩니다. 예수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2절 그 베드로의 설교에는 예수님의 고귀한 인격이나 놀라운 가르침에 대한 그런 설교가 아니고 이 설교 핵심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 자기나 사도들은 단지 이 일의 증인, 위트니스라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활의 아이위트니스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사람 뽑는데도 적용하는데 조건이 예수가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증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나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자, 부활의 증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도가 되는 조건으로 부활의 증인이 필수 상황인 이유는 증인, 자신이 목격한 것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부활을 눈으로 보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들입니다. 증인 참 많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기 선교들 대부분이 부활이 중심 주제로 우리 신약교회의 탄생은 어떤 새로운 사상이나 또 새로운 신학이나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난 사건, 부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냄으로써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의 교회도 우리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 부활 사건의 그 기반을 같이 하는데 만약 교회에서 이 예수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이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대제사장 앞에서 한 증언을 기록하는데 그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행전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거 앉은뱅입니다. 성전에 앉아있던 다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설교의 태반이 부활입니다, 지금. 그런데 부활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없다면 교회는 탄생할 수 없고 또 따라서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이기셨다면, 네, 이기셨습니다. 이 얘기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죽인 사람을 살리신 분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 예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부활의 분부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예표는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심을 듣고 죽기를 나사로가 죽기를 일부러 기다렸다고 하시는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의 예표를 계속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괄호 열기 죽어도 살겠고 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괄호 열고 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께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게 하신 질문이지만은 이거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저기 한 분이 확실하게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 한 번 죽은 몸이 다시 산다? 참 난해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어도 살겠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산대요. 비록 나사로가 무덤 속에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잠자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밤에 잠자야 들면서 아 내일 아침에 내가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한 분 알아요. 여러분 잠자던 사람이 다시 일어난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는 걸, 영혼 스피릿이 죽지 않는 것을 믿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 죽다와 잠자다라는 단어를 코이마오라는 그 헬라어 동사로 같이 사용합니다. 같은 뜻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잠자는 모습이 마치 죽어 있는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60절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도죠.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이 끝난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으면서 잠든 사람 봤어요? NIV 성경이 He fell asleep. Fell asleep. 그러니까 죽는 모습을 잠자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잠자던 많은 성도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예표하는데 예수 안에는 사람이 죽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을 다하고 죽더라도 예수 안에서 죽으면 죽은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다시 일어나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다음 생, 그러니까 애프터 라이프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으면 그걸로 끝날까요? 갈렙 조세와 하면은 이 미국 사람들은 애프터 라이프, 그러니까 다음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내가 죽으면 다음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의 종류와 관계없이,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영혼 불멸. 자, 사람과 동물이 다른 거가 뭐가 다르습니까? 우리 뭐 다른 거 많지만 그래도 사람한테 영이 있다는 건데 이 몸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 무신론자의 생각은 무슨 수준이에요? 동물 수준입니다. 좀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자, 몸이 죽은 후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세계로 간다는 생각. 이게 이제 헬라의 이원론에 근거하는 생각입니다. 또, 몸이 죽으면은 영혼은 살아서 다른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환생한다고 가르칩니다. 불교. 이런 얘기도 하죠. 이 땅에서 못 이룬 사랑 우리 다음 장에서 꼭 이룹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요. 꼬집어주세요. 꿈 깨라고. 여러분 불교에서 주장하기를 선한 일을 하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쁜 일을 계속하면 동물로 태어난다 그러는데 한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 장에서 한 사람은 동물로 태어났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조금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그걸 믿는지 모르겠어요. 자, 헬레니즘, 이원론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몸과 영혼을 자꾸 분리하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은 고린도 교회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어서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출석한 사람까지도 부활은 믿어요. 네. 그렇지만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육체와 영혼을 별개로 생각하는 그 헬라니즘 문화에 우리가 완전히 젖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를 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섭리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의 값은 사망. 네, 그런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영 있는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예외 법칙, 다시 사는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주장이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고 죽음의 세력 안에 붙잡혀 있다면은 부활이라는 법칙이 없다면은 자신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살릴 수가 있겠니? 그런 질문이에요. 계속되는 이제 17절에서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라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아주 삶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무슨 방법으로든지 잘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 이 땅에서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따르는 삶인데 많이 부활이 없다면은 허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신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관리 장로 대제사장입니다. 모세오경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오경만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을 붙잡아드리고 신문하지만은 부활, 죽음을 이기는 부활.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겁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 겁나는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오히려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들 앞에서 예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입만 열렸다 그러면은 예수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이것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속되는 사도행전 12장의 4절 12장은 베드로의 선언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학의 아주 진수입니다. 예수의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선언이 오늘 종교 다원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선이라고 비난합니다. 근데 뭐 몰라서 그러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믿는 크리스천에게 결코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는 물론이고 예수 외에는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2000년 전부터 기독교가 시작할 때부터 사도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걸고 선포한 진리고 지금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예수입니다. 집주인만이 자기 집으로 다른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데 왜 자꾸 딴 사람도 데려갈 수 있다 그럽니까? 말도 안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게 어떻게 타협사항입니까? 양보할 사항입니까? 자, 이 안전뱅기를 고친 사건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입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서 절대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 베드로와 요한은 약속이나 한 듯이 입을 모아 대답하는데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당신들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딴 사람들의 그 은밀한 비밀을 보고 들었어요. 입이 간지러워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은 제자들의 사명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니까 이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으니까. 어떻게 이게 자기 혼자만 압니까? 이런 사실을.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나 혼자만 알고 있어? 자,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믿든 말든. 근데, 이 부활의 메시지.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성인의 그 위대한 사상이나 그 아주 고매한 그 가르침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사건. 예수의 무덤을 텅 빈 무덤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어느 권세도, 음부의 어느 권세도 부활 선포,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선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인데, 여러분, 이거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우리 세상에도 사람들이 도무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건물들, 이집트 피라미드, 뭐 잉카 유적, 뭐 나스타, 그런 것들 존재하는데 왜 하나님 역사만 유독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 부활에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아이위트네스가 있습니다. 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1세기 크리스천은 예수 부활을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절 26절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에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참 부활 사건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참 믿기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도마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크리스천은 부활하신 예수를 영으로 만난 사람들. 사도 바울도 예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바쳐서 예수 부활을 거침없이 증거한 이유가 사도 바울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그 미스터리를 목격하면은 사람이 변하는 거 당연합니다. 오늘날 예수 부활을 내 마음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 지금도 과거의 그 나의 삶이 죽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다 부활하신 예수를 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변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세상 교회, 새로운 삶.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멘으로 맞아드리세요. 그리고 예수 부활을 믿기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거침없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부활절 예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나의 마음속에서 오늘도 부활하시는 예수를 따르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의 부활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